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재앙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매여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 재앙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서 남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동아프리카의 케냐, 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뭐 이런 지역에는 메뚜기의 개체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서 이 동아프리카 일대를 이렇게 휩쓸고 다닌다고 해요. 이 메뚜기 떼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150km 정도를 이동해서 농작물을 먹어 치운다고 하는데, 어떤 무리들은 이렇게 폭 전체가 뭐 60km, 40km에 이를 정도로 메뚜기 떼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 1km,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의 메뚜기가 먹어 치우는 식량이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이 가로 세로 1km의 메뚜기가 먹어 치운다고 하니, 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애굽에 남아 나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메뚜기 떼가 우리 인생에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꾸어 온 어떤 삶의 터전을 황폐시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 보살펴서 만들어 놓은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몇십 년 동안 충성을 다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지중지 길러놓았던 자식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지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런 어떤 재앙 같은 어려움이 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는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바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곱 가지 재앙을 통해서 조금은 하나님께 관심을 보인 듯 하지만 끝없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시큰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절과 2절이 구분됩니다. 1절은 바로와 애굽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역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은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요, 증거라는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켜오고 또 자신이 붙들고 또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여겨왔던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참 연약하구나, 그러니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참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로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면서 그가 항복할 때까지 애굽의 여러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한 일들이 이 자손들의 뇌리 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고 오는 세대에 두려운 증거로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부모들이 생생하게 경험한 믿음의 흔적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모들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업적과 또 이적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그러니 때로 우리의 인생에 재앙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순간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그런 신호인 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재앙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 간증거리들을 주어서 그것을 전하여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후손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기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도구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 그리고 재앙과 같은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재앙만을 생각하면 재앙 때문에 일희일비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임했을 때는 뭔가 바짝 엎드리는 것 같다가 또 이 재앙이 없어지면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하게 굽니다. 그러다가 또 재앙이 임하면 엎드렸다가 재앙이 없어지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악하게 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에게는 눈앞에 있는 재앙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눈앞에 있는 재앙은 참 겁이 나고 무서운데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여러분, 메뚜기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종일 바람을 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눈에는 이 동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때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가 보이면 두려워하다가 메뚜기가 안 보이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생기면 야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다가 메뚜기가 없어지면 금방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죠. 그러자 20절에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는 살려달라 애걸복걸 하는데 재앙이 사라지자 완악한 마음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재앙이 있냐 없냐, 재앙이 임하냐 그렇지 않냐,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냐 그렇지 않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인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재앙이 있냐 없냐, 고난이 있냐 없냐,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냐 그렇지 않냐, 내가 잘 되냐 잘 안 되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만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고 그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계속해서 변덕을 부리는 데 반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사실 바로에 비하면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가진 것에 비하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보고 있듯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 든 그 지팡이가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말한다고 해서 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아닙니다. 알았다고 했다가 다시 안 된다고 했다가 알았다고 했다가 다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죠.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명하시니 3절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은 곧이곧대로 전합니다. 상황은 좋지 않고 환경은 달라지는 것 없는데 그럼에도 모세와 아론은 상황과 환경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사용하시고 애굽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매이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로가 변덕을 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에 매여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아, 이 재앙이 다구나, 눈앞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전부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관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재앙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고 재앙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일이다 여기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분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사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면 때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눈앞에 있는 재앙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주목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